특별 새벽 기도회 이틀째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살펴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우리 모두를 만족하게 하시는 넉넉한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급적이면 짐이 가벼워야 여행하기가 편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행을 떠날 때에는 눈썹 하나라도 뽑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만큼 짐이 무거우면 여행이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인생 자체를 하나의 여행으로 생각하면 짐이 가벼워야 사람이 일생 살아가는 일에도 비교적 쉽게 또 원활하게 인생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따르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 여정에 있어서 가장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고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우리의 죄라고 했습니다. 생활이 단순하고 좀 더 간편해지고 또 여러 가지 욕심에 얽매인 것들을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저촉되고 이 문제 때문에 시험받고 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런 혼란한 삶이 우리 삶에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9장 말씀은 매우 이런 면에 있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절절하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도 구원받게 만드는 세상도 변화되게 만들고 세상도 새로워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구원받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라는 것도 가르쳐줍니다. 레위기 전체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법전, 성결법전 그렇게 등등으로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1장에서 16장 말씀까지는 대체로 이 의식, 제도,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백성의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쳤다고 하면 이 19장 말씀에서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죄에 얽매이지 않고 욕심에 정복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9장 말씀은 십계명 내용과 매우 유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대체로 십계명 두 돌판 가운데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과 관련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 후에 11절 이하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계명의 말씀과 연관된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두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말씀도 어떻게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이 아니고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교훈을 말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는 말씀이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 하나님 내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는 2절 말씀을 전제합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레위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생활의 표준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레위기 후반부에 오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 가운데 한 가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대체로 레위기에 50회 이상 똑같은 표현이 반복될 만큼 강조하는 표현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수십 차례 걸쳐서 레위기에 자꾸 반복하고 또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기본적으로 신앙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차별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당시 동서양 모든 나라에 종교 없는 나라가 없었겠지만 모든 종교가 다 다신교적인 요소입니다. 어느 종교 하나 그렇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아주 미신적인 저급한 종교에서부터 다른 종교 이르기까지, 큰 나라의 종교 이르기까지 그리스 로마의 종교나 이집트의 종교나 바벨로니아의 종교나 모든 종교가 다 다신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따르고 믿는 우리 모두들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구별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구별되어 있다는 말이 수평적으로 여기까지 1반이고 2반이고 3반 4반 칸막이에 쳐서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도 구별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에 있어서 그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어 있다는 말은 그런 수평적인 구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이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짧은 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짐 하나도 지기가 힘겨워 허덕거리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이 세상에는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 훨씬 차원을 달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측량할 수 없이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구별되어 계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도 우리에게도 그럼 너희도 거룩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저 우리도 역시 세상 차원의 삶을 살지 말고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그런 수준의 삶을 살지 말고 그걸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탐내하는 나도 탐내하고 싸울 때 같이 싸우고 욕할 때 같이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수준을 달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고 이것이 기독교 윤리이고 이것이 세상의 구원을 추구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조건을 몇 가지로 제시하는데 3절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 지켜라.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제5계명에 관한 말씀이고 안식일 지켜라는 말씀은 제4계명에 관한 말씀이지. 4절에 보시면 헛것을 취하지 말며, 이 헛것이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엘리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림이라는 말과 엘로힘이라는 발음이 거의 비슷한데 일종의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림이라고 하는 말은 nothing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슴 품고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 엘리림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할 때 구약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상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예 존재하지 않는 존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10절 말씀이나 또는 10장 10절 등에서 반복해서 이 엘리림이라는 말을 우상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적인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존재하지도 않는, 실재하지도 않는 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에 목을 메고 두려워하고 거기에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생활 하라는 제1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시는, 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헛것을 취하지 말며라는 말씀은 제1계명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 역시 제2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느냐를 설명하면서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의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 붙잡고 살지 말아라, 안식일 잘 지켜라, 이런 등등의 말씀으로 이런 삶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이 근본 신앙에 충실해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깔끔하고 무슨 잘 다듬어진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그 물론 중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거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거기에 얽매이지 정말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 고백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라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 9절에서 18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의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 유일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첫 번째 거룩의 요건이었다면, 두 번째 거룩의 대인 관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속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의 이 차원을 달리하는 이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크게 보시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과 혼합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시고 금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 이런 율법조항들이 있습니다. 가축을 키울 때 한 우리에 두 종류의 가축을 같이 가둬두지 말아라. 그건 잡종이 생긴다는 겁니다. 밭에 채소를 가꿀 때에도 두 종류의 채소를 한 밭에 심지 말아라. 그것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옷을 만들어 입을 때 이 틀실과 면실을 섞어서 짜서 옷을 만들어 입지 말아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방 같은 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든 이렇게 혼합되는 것을 성경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가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치가 이 세상 가치와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명하기를 원하시고 깔끔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 뒤섞여 있으니까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워지게 되고 해서 항상 우리 생활이 뒤섞이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많이 발목 잡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가치나 중심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선명한 가치를 따라가라는 것인데, 먼저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반 모퉁이의 곡식은 남겨두어라. 또 떨어진 이삭은 주인이 주워가지 말아라. 그건 다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다.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딸 때에도 한 번 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또 올라가서 따지 말아라. 남아있는 것들은 지나가는 길손들의 것으로 남겨두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거류민들이란 이스라엘 땅 안에 와서 임시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요즘식으로 표현한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 이 땅에 들어와서 뭔가 일자리 얻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극빈에 처해 있는,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생존 방법이,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마지막 생존하는 방법이, 그래도 내 밭을 가지고 내 농토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의 배려에 의해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규칙이기 때문에 신명기 24장에 똑같이 반복합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신명기 24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율법이 아주 율법의 규정을 정해두어서 이 사회적인 기준이 되게 하고 제도적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아가 내 밭에 농사지어서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정상이죠. 떨어진 이삭 하나라도 내가 알뜰히 주워서 비축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고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방법을 달리하고 차원을 달리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이웃에 대해서 압제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억압하지 말아라, 또 착취하지 말아라, 그런가 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다음 날까지 체불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당시에 일용직 근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율법에 보시면 일용할 양식이 없고 오늘 하루 일터에서 일도 못하고 가족들을 위해 양식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방법이 자기 겉옷을 저당 잡히는 겁니다. 겉옷을 저당 잡혀서 조금 돈 빌려서 그걸 가지고 양식 사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 규정 말씀이 해가 지도록 그 돈을 못 갚거든 그것도 그냥 돌려주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생존과 자존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 그 말씀 보시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앞에 올무를 놓지 말아라 하는 것도 함께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사랑받고 돌봄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 구원받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는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재판을 공의롭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이란 하나님의 판결을 사람이 대신하는 거잖아요. 죄 있다 없다를 정하는데 사실 죄 있다 없다를 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사람에게 맡겨서 하나님 대신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그 판단을 사람에게 맡겨 대신하게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이 가장 배려되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정하지도 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앞에 굴복하거나 아부하지도 말고 항상 신앙과 양심을 따라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16절 말씀 보시면 남의 허물을 덜쳐내고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하고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자기 이익을 취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왕의 시대에 있었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자꾸 생각나는 말씀 같습니다. 이 나봇이라는 한 백성이 가진 포도원을 왕이 빼앗아가고 싶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거짓 재판에 넘겨주고 또 왕의 명령을 바꾼 거짓 재판의 증인으로 동원되어서 거짓말로 증거를 대고 그리고는 이 죄 없는 착한 백성을 자식들과 함께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고 그런 것들이 통용되고 그런 짓이 이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이 있는 대로 억압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재판 잘해라 하는 모든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인 공의가 실천대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웃사랑과 섬김의 정신이 구현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지나치게 영적인 부분에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을 유지하고 신령한 생각을 하고 신앙 가운데 깊이 잠기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만 너무 강조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한 측면하고 또 다른 한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주로 가난한 자, 연약한 이웃들을 배려해라,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누군가를 판단할 때 공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헛소문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에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셨는데 그 율법사가 그 말을 듣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이 질문 속에는 자기들은 선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이웃이 이방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웃은 그저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 선민 자기들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웃의 개념을 매우 확장시키셔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이 사람이 이웃이다고 그러십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다고 하십니다. 이웃의 개념에 있어서 매우 크게 확장시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이라는 말씀인데 그 이웃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아침 이 경계를 뛰어넘는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가만둬도 저 좋아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 감정의 장벽을 뛰어넘고 이해관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판단과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차원의 삶으로 우리 삶을 성화시켜서 그런 사랑을 실천해낼 때 그것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실천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사랑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대충대충 우리를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면서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대충대충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겉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차원을 달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의 실천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나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삶이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욕심, 세상적인 논리들을 다 배제하고 해버려야 길 가는 사람이 짐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간 우리의 인생길이 가벼워질 수 있고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행군 나팔 소리 찬송처럼 신명나는 발걸음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시는 축복이 이 홍해작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